옆에 계신 분들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이 있어서 외롭지 않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행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함께함이 행복이고 또 예배 가운데 외롭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가르친 책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유대인과 또 이방인들과의 관계를 가르치는 책입니다. 로마서 1장에서 11장까지 말씀은 자비하신 하나님과 성도로서 교리적인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모든 그 내용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복음이라는 것과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인간들에게 복음이 필요하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 12장에서부터는 1장에서 11장까지의 그 내용들, 그 교리를 적용해 나가고 있는 부분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침묵 나의 것이 아니다 라는 제목입니다. 제가 예전에 섬기던 교회에 교회는 그 동네에 신호등이 하나도 없는 시골 마을이었습니다. 성도의 평균 나이가 65세가 훌쩍 넘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사를 할 때 손 없는 날 이사를 하지 않습니까? 아마 그날은 손 있는 날이었던가 봅니다. 손 있는 날 중에서도 좀 특별한 날이었던 것 같아요. 어느 날이었는데 그 마을에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거예요. 길가에 나와 있는 사람이 진짜 한 명도 없었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별로 놀라지 않으시는 것 같은데 동네에 개만 다닙니다. 개만. 그 왜 황야 그 서부 영화 예전에 서부 영화를 보면 그 황야의 무법자가 마을에 나타나면 다들 집안에 숨어서 눈만 내놓고 이렇게 보고 있는 그런 장면이었는데 제가 차를 몰고 그 마을을 지나고 있었습니다. 마치 제가 황야의 무법자가 된 것 같은 그러한 섬뜩한 그러한 분위기였습니다. 이게 실제로 우리나라에 일어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것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이처럼 미신과 우상으로 인해서 숨죽여서 살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 참 가슴이 답답해집니다. 그 가운데는 성도도 있었습니다. 한편으로 손 없는 날 이사하려면 이사 비용이 두 배, 세 배, 지금은 막 네 배까지도 뛰는 것을 봅니다. 그러면서 참 저희는 감사하죠. 우리는 이것과 상관없이 가장 싼 날로 이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사 비용 제일 싼 날로 이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우상과 미신으로 인해서 억압되어 있는 이 한국 땅에 다시 부흥의 세대가 일어날 것을 믿으십니까? 우리 믿음의 성도들로 말미암아서 조국의 영적인 판도가 뒤집어질 것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악한 영에 눌려있던 이러한 인생이 누림으로 변화되어지는 회복될 때가 일어날 것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저를 따라서 한번 선포합시다. 침묵은 나의 것이 아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회복되는 성도의 모습에 대해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예배의 회복이 절실합니다. 믿음의 백성에게 가장 중요한 것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배입니다. 두 번째는 예배입니다. 세 번째는 예배입니다. 믿음의 백성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입니다. 예배가 회복되어져야 합니다. 예배는 보는 것이 아니라, 예배는 구경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는 그냥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는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형식적으로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예배 가운데 나와 있지만 아무 감격도 없고 감사도 없습니다. 주일 예배를 드리다 보면 설교 중간에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나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배의 중요성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참으로 안타까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죠. 물론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것만으로도 대단한 신앙 고백임은 분명합니다. 프랑스의 철학자 볼테르는 기독교를 반대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기독교를 죽이려면 그들이 지키는 주일을 먼저 없애야 한다. 주일에 교회에서 섬기고 교제하는 그 모임을 파해야 한다. 그는 기독교를 악랄하게 비판했던 사람이지만 기독교의 급소를 정확하게 잘 알고 있었습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피곤하지만 예배드린다. 바쁘지만 시간을 내서 예배드리겠다. 쉬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내가 끝까지 남아서 예배드리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생각을 조금 바꾸셔야 됩니다. 어떻게요? 예배드리기 위해서 바쁜 시간, 피곤함, 쉬고 싶은 마음을 내려놓는다. 우선순위를 바꾸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우선순위를.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예배가 최우선적으로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앙인이 예배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예배가 우리 그리스도인을 지키는 것입니다. 예배의 중요성을 모르는 사람은 참된 신앙인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예배는 드리는 것입니다. 예배는 드리는 것입니다. 예배는 내 몸을 드리는 겁니다. 내가 제물이 되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뭐 그냥 드리는 겁니다. 무엇을 드릴까? 얼마나 드릴까? 어떻게 드릴까? 이런 것들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나의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와 드리는 겁니다. 또 예배를 통해서 무엇인가를 채워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예배를 통해서 치유와 회복을 허락해 주십니다. 또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단, 전제되어지는 조건이 있습니다. 먼저 내가 하나님께 드려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배 가운데 나와서 드려야 할 우리의 기도가 있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받아주시옵소서. 이 모습 이대로 받아주시옵소서. 더럽고 추한 모습 그대로 나를 받아주시옵소서. 우리가 거룩하고 깨끗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아오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나의 연약함, 나의 더럽고 추함, 그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왔습니다. 콧대 높은 나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것, 이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탐욕스러운 욕심을 하나님 앞에 있는 그대로 내어놓는 것, 이것이 예배입니다. 고집스러운 습관을 하나님 앞에 있는 그대로 내어놓는 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오는 것, 이것이 예배입니다. 성도가 가장 우선시하고 중요하게 여겨야 할 것은 예배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세 가지, 첫째가 예배, 둘째도 예배, 셋째도 예배입니다. 예배가 회복되어지기 위해서는 예배에 참여하는 우리의 성도의 중심이 회복되어져야 합니다. 중심을 잃어버리고 그저 형식적인 예배를 내려놓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참된 행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삶이 회복되어져야 합니다. 따라합시다. 삶이 회복되어져야 한다. 삶이 회복되어지는 것 참 어렵습니다. 말처럼 생각처럼 쉽지 않습니다. 저도 어제 집 앞에 주차를 하다가 나이가 있으신 어르신하고 한바탕 했습니다. 참아야 하는데 참지 못하고 삶의 회복이란 우리가 잘 먹고 잘 살자, 어떻게 하면 세상 가운데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까, 이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사는 성도의 참된 삶의 주제는 구별입니다. 구별.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것을 위해서 영원하지 않은 것을 버리는 것, 이것은 당연한 것이죠. 그렇다면 영원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영원하지 않은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가지려고 하는 돈, 명예, 권력, TV, 게임, 도박, 부동산 등등등등등.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서 명예, 권력, TV, 도박, 부동산 이런 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영원한 것을 위해서 영원하지 않은 이 세상의 것을, 이 세상의 필요를 아낌없이 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뭐 그렇다고 가정도 직장도 다 버리라는 건 아닙니다. 돈 버셔야 합니다. 많이 버셔야 합니다. 가정 지키셔야 합니다. 잘 지키셔야 합니다. 다만 하나님보다 앞서가지 말아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라면 사람, 일, 돈 이런 것들을 대할 때 세상 사람들과는 달라야 하지 않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의 가치 기준과는 조금 달라야 하지 않겠습니까? 디모데전서 6장 10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으로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아멘. 돈을 벌기 위해서 일에만 집착하지 말아야 합니다. 주를 위해서 돈을 벌겠다면 적어도 정직하게 벌어야 하고 적어도 주를 위해 써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돈을 벌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본문 2절에 나오는 세대라는 말이 있습니다. 세대. 이 세대라는 말은 헬라어로 아이온입니다. 세상, 우주를 뜻하는 코스모스와도 비슷한 뜻이 있지만 내용을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코스모스는 공간적인 의미입니다. 그리고 눈에 보이는 현상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온은 눈에 보이는 삶의 방식, 눈에 보여지는 공간적인 요소도 말하고 있지만 거기를 더 나아가서 눈에 보이지 않는 정신적인 것까지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2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세대라는 말은 눈에 보여지는 공간적인 의미와 함께 눈에 보여지지 않는 정신적인 것까지도 포함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세대는 육적인, 영적인 것까지도 포함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것을 배웁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배운 것 중에 가장 쉽게 배운 것이 무엇입니까? 인간이 배우는 것 중에 가장 쉽게 잘 배워지는 것, 나쁜 짓 잘 배우는 것 같습니다. 나쁜 짓은 너무 쉽게 잘 배우는 것 같습니다. 우리 본성이 악하기 때문에. 그러면 배우는 것 중에 한번 배웠다 하면 잊어버리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한번 배웠다 하면 잊어버리지 않는 것. 바로 몸이 배우는 것입니다. 몸이 배우는 것. 우리가 어릴 때 자전거를 탔다면 한참 십수년을 타지 않아도 자전거에 앉으면 조금만 하면 타는 것처럼 몸이 익혀져 있다는 겁니다. 물론 좋은 것을 배울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나쁜 것이 몸에 배어지면 좀 골치 아파집니다. 몸이 배우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그 행동을 하는 것이죠. 배우는 속도는 빠르지 않습니다. 아주 느립니다. 천천히 천천히 배워갑니다. 내가 왜 이러지? 하는 순간 이미 그것이 나에게 습관이 되어져 있는 것이 바로 몸이 배우는 겁니다.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만지지 말아야 했던 것을 만진 내 손이네. 주님의 그 두 손에 못을 박히셨고 가지 말아야 할 곳을 간 나의 두 발로 인해 주님의 그 두 발에 못 박히셨으니 생각하지 말아야 했던 더러움 인해 주님의 머리에 가시관 박히셨네. 이 찬양의 제목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 했던 이유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 했던 이유. 세상에 속한 더러운 것들을 만지고 가지 말아야 할 곳을 가고 생각하지 말아야 할 것을 생각하는 누구도 아닌 바로 나로 인해서 십자가를 지셔야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공동체 안에는 믿음으로 깨어있는 한 사람이 있다면 세상은 변화되어질 것입니다. 믿음의 성도는 세상 가운데 영향력이 있어야 합니다. 깨어서 하루 종일 집에 틀어박혀 있다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깨어서 교회에만 머물러 있다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선포해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여러분들도 사랑하십니다. 복음을 선포할 수 있어야 됩니다. 바로 증인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느 시골 마을에 노총각이 살고 있었습니다. 오늘따라 자꾸 시골 얘기를 하는데 제가 시골 출신이라서 그렇습니다. 노총각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아름다운 집 앞에 연못이, 작은 연못이 있었습니다. 참 그야말로 그림 같은 풍경이죠. 그 연못을 끼고 아름다운 집에 살고 있는 노총각이 있었는데 꿈이 있었습니다. 꿈은 그림 같은 집에서 그 아름다운 연못이 있는 그 그림 같은 집에서 아름다운 색시와 함께 사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게 잘 쉽게 되지 않죠. 그 아름다운 연못에 어느 날 개구리가 찾아오게 됩니다. 개구리가 찾아와서 밤새 우는데 수천 마리가 개굴개굴개굴개굴 울어대는 거죠. 한 일주일 이렇게 지내다가 보니까 이 노총각의 눈에 다크서클이 이만큼 내려오게 된 거예요. 너무너무 힘들었죠. 그런데 마침 그 동네에 개구리 요리집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 총각이 바로 뛰쳐가죠. 내가 개구리를 잡아다 줄 테니까 좀 사달라라고 말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식당 주인이 당연히 사겠다고, 잡아만 오시라고, 우리 집 연못에 개구리 수백 마리가 있으니까 내가 잡아주겠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는 이 노총각이 가서 연못 주변으로 그 그물을 칩니다. 그물 벽을 세워서 개구리가 못 빠져나가게 막아놓고 물을 뺐습니다. 너무나 기분이 좋았습니다. 휘파람을 불며 잠도 잘 자고 돈도 벌고 누이 좋고 매부 좋고 도랑치고 가지 잡고 아이스크림 먹고 껌도 씻고 너무나 행복한 그러한 생각을 하며 상상을 하며 물을 뺍니다. 한참 뒤에 노총각이 식당으로 찾아옵니다. 머리를 긁적이면서 말합니다. 물 다 뺐는데 개구리 두 마리밖에 없었대요. 그렇게 개구리 두 마리를 잡고 잘 먹고 잘 살았다는 전설 같은 얘기가 있습니다. 실컷 물을 다 빼고 보니까 연못에 밤새도록 울어대던 이 개구리는 단 두 마리였습니다. 그 두 마리의 울음소리가 수천 마리처럼 들렸지만 결국 두 마리가 온 연못을 들었다 놨다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백성이지만 입을 꾹 다문 채로 천국 갈 날만 기다리고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 우리가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믿음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지혜로운 성김이 회복되어져야 합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신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아멘.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 이것은 분에 넘치는 생각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감당할 수 없을 만큼 큰 성김,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너무나 큰 무게, 이런 것들의 성김은 오히려 자신을 지치게 만들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분량대로 능력을 주십니다. 이것이 믿음의 분량대로 주신 은사입니다. 자신이 가진 달란트를 분에 넘치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겸손하게 지혜롭게 잘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에 따라 폭포수와 같은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푸시고 각자에게 은사를 부어주십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그릇입니다. 우리의 그릇. 여기 잔이 있습니다. 이 잔이 무슨 잔입니까? 잘 모르시겠죠? 이 안에 뭐가 들었는지 모르니까요. 제가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여기 물이 들어있습니다. 그럼 이건 무슨 잔입니까? 물잔이죠. 여기에 커피가 들어있습니다. 그러면 무슨 잔입니까? 커피잔이죠. 물론 종이컵입니다. 하지만 안에 있는 내용물에 따라서 불려주는 이름이 달라진다는 것이죠. 여러분의 잔에는 무엇이 담겨져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그릇에는 무엇이 담겨져 있습니까?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은사들이 담겨져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의 필요에 따라서 세상이 원하는 것들이 담겨져 있습니까? 여러분의 잔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들로 가득 차기를 소망합니다. 은사가 없는 것도 문제지만 받은 은사를 사용하지 않는 것도 문제입니다. 지나친 겸손은 교만입니다. 지혜롭게 자신이 잘 섬길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깨달아서 섬기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설교를 듣는 가운데 가장 행복을 느낄 때가 바로 이 말을 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듣는 여러분들의 입장에서 말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근데 정리가 더 길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12장 말씀을 통해서 부흥을 이루기 위한 요소 첫 번째가 예배의 회복입니다. 예배의 회복. 중심을 잃어버린 예배를 멈추고 내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삶의 회복입니다. 내 삶의 기준이 하나님께로 맞춰져 있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삶으로 변화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섬김의 회복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사를 발견하고 주를 위해서 아낌없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의 삶의 방향이 결정되어지고 섬김의 능력이 회복되어지는 것은 신앙의 본질인 예배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부흥하는 교회, 성장하는 교회, 건강한 교회, 무엇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까? 성도의 숫자가 아닙니다. 얼마나 많은 재정을 가지고 있느냐, 이것이 아닙니다. 예배 가운데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발버둥을 치고 안간힘을 쓰는 성도가 얼마나 많으냐, 이것이 성장하는 교회, 부흥하는 교회, 건강한 교회를 판가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크니까 성장, 부흥 말하면 안 됩니까? 천만에요. 우리 삼일교회가 바로 개개인이 성장하는 교회, 개개인이 부흥하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교회는 특별 새벽 기도회를 이어서 선교 기간에 돌입했습니다. 두 달 동안 12개의 선교지를 우리가 가게 됩니다. 이미 제주 선교가 마무리되었고 내일부터 영동 선교가 시작됩니다. 이어서 해외 선교가 또 진행됩니다. 이렇게 많은 선교 일정들 가운데 언제까지 침묵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주변에 침묵하는 사람이 있다면 붙들고 함께 하자고, 함께여서 행복하고 함께여서 외롭지 않다고 함께 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선교지에 가서도 침묵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부끄러워서, 저는 낯을 가려서. 침묵은 이제 더 이상 나의 것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 땅의 부흥, 그 역사의 중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광야를 지나며 찬양하겠습니다.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의 처지가 광야 같을지라도 우리가 살아가야 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 삶을 타파하고 주님께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광야를 지나며 찬양하겠습니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광야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 광야에 서 있네 내 자가 산산이 깨지고 높아지려 내 꿈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오직 주님 뜻만 이루어지기를 나를 통해 주님 만들어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분명 우리는 광야를 지나고 있습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누가 뭐라고 할지라도 내 삶은 고달프고 힘이 듭니다. 어쩌면 세상 사람들보다 더 고달프고 더 힘이 들고 더 어찌할 수 없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럴 때 여러분 무엇을 잡아야 합니까? 내 삶이 주님 바라보게 하시고 이 삶 가운데 주님 손 모으면 끝장나는 것입니다. 이 광야 인생 가운데 내가 주님 손을 내려놓지 아니하도록 주님 손 붙들고 이 손을 끝까지 부여잡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중심이 잃은 예배를 내려놓고 주님을 향한 진정한 예배가 회복되어지게 해주시옵소서. 내 삶 속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찾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내려놔가 아버지 내 삶이 너무나 고달프고 힘이 듭니다. 아버지 광야 같은 걸음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한치 앞도 바라볼 수 없는 이 세상 가운데 아버지 너무나 무거운 짐을 지고 내가 살아가고 있는 나의 인생 가운데 성령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중심에는 예배